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예, 우리가 여기 32절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삶,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사시대 때의 믿음을 증거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는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 삼손의 스토리는 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손처럼 말이 안 되는 사사도 없습니다. 뭐 다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어떻게 삼손 같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는가. 정말 너무나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가보면 계속해서 한 4장에 걸쳐 사사 삼손의 삶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원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갈수록 시대가 사사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이 더욱더 커져가고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사사들의 질도 더욱더욱 낮아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ownward, 이 더욱더 낮아져가는 cycle이라고 그러거든요. 순환, 죄의 순환. 자, 처음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첫 번째 우리가 사사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의 이 모습이 형편없이 낮아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삼손 때의 가장 극치에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과 질은 더욱더 낮아져가고 타락해져가지만 반면에 커져가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사사시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기꺼이 헌신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 함께 온 대적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는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웠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사사 온니엘이라는 이제 사사가 나오는데 그때에는 유다 지파가 나서서 싸우는 현실이 나오고요. 기드온 때는 몇 명이 싸우죠? 기드온과 300 군사. 그리고 삼손 때에는 몇 명이 블레셋을 물리치냐 하면 삼손 한 사람이에요. 삼손 한 사람이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갈수록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특별히 삼손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서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모습이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삼손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백성들은 더 소망이 없어져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더 큰 구원과 승리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사사시대 중에 삼손 때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한 모습이지만 그리고 삼손 자체도 가장 타락한 사사였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가장 크게 드러나요. 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삼손이 증거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정말 삼손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기나 하는 걸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걸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 아무리 형편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라는 말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 구원자의 약속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참 이 삼손을 통해 증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놀라운데 어쨌든 22장 16절에서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바친 그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나 이제 아무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뜻이죠. 자손. 아브라함의 한 자손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씨를 약속해 주신 구원자로서 첫 번째 후손을 약속해 주신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도 이제 이브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8절부터 아담의 씨로 하나님 편에서 세우실 구원자, 즉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그의 머리를 깬다 그랬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때부터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주시는 참 사사에 대한 약속으로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한 씨, 한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내 씨가, 내 후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씀이에요.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창세기 22장의 약속을 보는가 하면 이 약속이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로 혹은 참 사사로 보내실 그 약속의 자손, 대적의 문을 얻으시고 그 대적의 머리를 깨뜨려버리실 그 약속의 씨, 그분을 예표하고 가르치는 자였다는 것을 삼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는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삼손이 태어나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가 삼손이 앞으로 오실 구원자, 약속의 자손을 가르치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13장 5절로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13장 5절. 예. 이게 참 재밌죠? 창세기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창세기가 아니라 사사기 13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지금 이 삼손이 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나실인의 이 나실인으로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나기도 전부터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나실인의 서원 배웠잖아요. 근데 나기도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자 몇 명이죠?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삼손 있죠. 또 누구 있죠? 우리 배우는 예, 사무엘.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신약으로 가면 세례요한. 그리고 뭐 진짜 나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삼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자로 삼손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 잘 보시면 예전의 사사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삼손을 사사로 예비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태어나기도부터 정해주세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시어 한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약에서부터 보내심을 받고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하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마노아가 죽지는 않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도 하나님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미리 예표하고 가르칠 아들 삼손을 약속하시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오시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 아들을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세요. 나실인, 나실, 나들이라는 뜻은 consecrated one, 즉 거룩히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의 지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서원함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마치 제사장처럼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지침을 민수기 6장에 보면 세 가지 하지 못하게 하셨죠. 나실인의 서원을 한 기간, 그것이 1년이든 뭐 2년이든 뭘 하지 말라 그러셨냐면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기르라. 두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 온갖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죠. 그렇게 하여 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이렇게 율법에 의한 자발적 서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실인으로 구별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기도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거룩히 구별해서 정말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기까지 하신 그 삼손이 태어났으면 아니면 어려서부터라도 좀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은 전혀 거룩한 나실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긴 머리카락 빼고는, 그렇죠? 술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탐하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들. 거기다가 세상의 온갖 부정한 것들과 접하면서 자기 세상 정욕 따라 살았어요. 그 백성의 그 사사였다는 거죠. 더욱이 다른 사사들은 자기들의 그 사사로서의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데 이 삼손은 사사로서의 소명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가는 거지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향한 열정도 없었고 그냥 자기 세상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라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산 자라는 것에 이름이 나오는 게 무색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용은 했지만 그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우, 저런 삼손 같은 저런 말도 안 돼. 그냥 자기들의 힘이 세니까 자기들의 필요할 때 그 힘을 이용만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소망 없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죠. 택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부터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세요.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따라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소망 없는 타락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구원하시고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오실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손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누구를 가르치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사명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은혜. 그걸 위해 삼손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그거예요. 믿음으로 뭐 증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얼마나 얻었나?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잠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목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주시는 목적, 예수님 알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예수님 영광 드러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천국에 속한 우리의 삶이잖아요. 천국 증거하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얘기하면 완전히 딴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삼손이 대적과 싸우며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데 사실 중간중간에도 뭐 대적을 물리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뭐 그걸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해보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대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권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대적할 때 나타나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14장 19절,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15장 14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자기 분노였든 뭐 자기에 관한 것이었든 삼손이 대적 블레셋을 칠 때마다 그 앞에 보여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신 혹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래서 의도가 어쩌했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데 그때 삼손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그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을 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에 삼손을 참여시켜 주시고 그 밖에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싸움을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토리로만 들으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이제 삼손이 무기력한다가 되는데 그것이 나시린의 서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린다는 것은 이제 부정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 대적의 종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힘,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왔다고 보지만 단순히 긴 머리카락이 그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가르키는 삶,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바쳐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어 그에게 큰 권능을 주었다는 거죠. 물론 구약의 율법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이 기르는 그 나시린의 서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지자 거룩한 나시린의 삶에서 부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시자 힘과 권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구약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이러한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죠. 그러다가 누구의 꾀에 빠져서 이걸 다 얘기하게 되죠. 들릴라라는 여인의 꿰매 빠져서 자신의 힘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표인 삭도되지 않은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은 다 깨떡같았지만 삼손이 그래도 하나 지키고 있었던 게 긴 머리카락으로 자신은 나시린으로 구별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잘리우면 나시린 된 것에서 부정하게 되고 이제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나.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삼손과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당시 자기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었던 블레셋에게 다 멸망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삼손 한 사람을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머리를 잘리운 채로.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이제 잘리운 삼손, 무기력한 자가 되고 블레셋인들이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소경이 되게 해버려요. 그리고 삼손을 자기들의 노예로까지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버리셨나요? 이렇게 자기들의 사사를 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장 약해졌을 때 자기 육체를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부정하고 저주받은 죄인처럼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 그리하여 원수대적인 블레셋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최고로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오직 믿음으로,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그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 자,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또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삼손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삼손, 그의 죽음을 통해 대적의 문을 얻게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그들의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와 연회를 베풀고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 삼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지하여 대적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마침내 거룩히 구별하시어 그 생명까지 바치게 하시며 블레셋인들의 모인 집을 무너뜨리시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 살았을 때보다도 죽을 때에 더 많은 대적을 물리치게 하세요. 이것이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삼손의 이 삶이 증거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삼손의 삶과 삼손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써 이룬 승리와 구원이 가르친 참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현실을 실체로 소유하고 증거하게 하는 게 믿음이다. 삼손이 이 삶과 죽음과 승리와 구원을 통해 가르치고 미리 소유하고 증거한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하실 완전한 구원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삼손이 증거한 믿음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 때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직 은혜로 약속하신 참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삼손이 가르치던 참 나시린이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신 아들, 또한 자신을 예표하기 위해 부르신 삼손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셨던 여호와의 사자, 우리 예수님도 삼손처럼 나시기 전부터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구원자의 탄생을 알려주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도 자신을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시며 참 나시린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원수대적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며 마침내 그 대적의 문을 얻으신 참 사사. 바로 예수님이 참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자신들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만 필요할 때에 삼손의 힘을 원했듯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세상 유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예수님의 기적이나 그 기적을 베푸시는 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용해서 떡을 먹고 병을 고치고 세상 영광을 누리려고 했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멸망을 당할까봐 자기들이 이용했던, 그렇죠? 그 삼손 한 사람을 팔아넘기고 자기들은 살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에게서 멸망을 당할까봐 두려워 자기들이 세상 임금으로 섬겼던 그 예수님 한 사람을 잡아 넘겨줌으로 자기들은 살려고 했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가야바의 악한 고백이었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삼손을 팔아넘긴 것도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였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은 대적을 물리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침내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눈이 뽑혀서 마치 소경처럼 되어 블레셋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가장 저주받고 부정한 죄인처럼 역임을 받았죠. 예수님도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두 눈을 가리우죠. 그리고 희롱을 당하시며 가장 저주받고 부정한 죄인처럼 역임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장 무기력하게 되시는데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가장 연약하게 되셨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되어 모든 원수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22장을 거쳐 삼손을 통해 온 하나님의 약속, 한 씨, 한 후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모든 약속들이 궁극적으로는 삼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승리를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참여되는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 삼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죄인에게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삼손이 특별히 죽음으로써 승리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싸움과 승리에 삼손이 미리 참여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전쟁과 승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걸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승리에 참여된 삼손, 또한 예수님의 부활 영광에까지 참여되어 지금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 있을까요? 천국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 천국에 이르러 있는 삼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그 타락한 삼손, 죽을 때만 잠깐 예수님 증거하고 죽은 그런 타락한 삼손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삼손으로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천국 영광에 이미 이르러 있지만 곧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나실인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갈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심도 예수님의 삶과 영광과 승리와 전쟁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 우리가 무슨 일을 이 땅에서 만나든지 그것이 큰 병에 걸리든지 어떤 세상에 큰 어려움에 닥치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할까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살펴본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싸움의 원리 가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가장 연약할 때, 그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어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인내로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승리가 세상에서의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요. 세상 문제 고민하던 것들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죽음에서 노임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인내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저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승리, 그분의 은혜와 권능이 있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속한 옛사람에서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닮은 천국에 속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도 맞지만 이미 그렇게 하셨대요. 이미 그 생명이 주어져 있고 그 생명이 속한 곳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살아서도 천국 백성으로, 죽어서는 더 완전한 천국의 영광 속에서.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 싸움 싸우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영광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 우리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바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간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얻어주신 승리의 영광에 마침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나타날 거예요. 삼손, 그 힘세고 자랑하던 자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자로 가지만 그때의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요. 우리도 비록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그분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믿음의 경주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천국 영광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도저히 그럴 가치도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들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치시고 그 생명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연약해